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구약의 욥기서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뉴욕 버팔로의 작은 마을에 작은 방송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뉴스 리포터로 일하고 있는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뛰어난 입담과 재치와 유머로 사람들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자신은 그런 작은 방송국에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들 취재하면서 사는 것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은퇴하는 메인 앵커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지금 소원이었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좀 아주 획기적이고 큰 사건을 취재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그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다지 큰 사건이나 뉴스거리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불만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기회가 하나 찾아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유명한 유람선이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된 기념일 취재를 하는 그러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방송국에서 전국에 송출하는 생방송 그런 방송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준비하고 떨리는 가운데 생방송 이제 송출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을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자신이 그렇게 눈독 들이고 있었던 메인 앵커의 자리에 자신이 그렇게 끔찍하게도 싫어하던 자신의 라이벌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엄청난 분노 속에 마음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딱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카메라에 대고 심한 욕설을 내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수백만이 보는 그 생방송에서 욕설을 뱉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방송 생활은 끝이 난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낙심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몇 명의 불량배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실컷 얻어맞고 말았어요. 겨우 차에 타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운전을 하고 핸들을 탁 틀었는데 가로등에 차를 심하게 쾅 부딪혔습니다. 차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이죠. 그는 분노와 울분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 핸들을 세게 치고 문을 열고 나와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엉망인 삶의 가장 최대치에서 자신이 이제 견딜 수 없어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나한테 이러시는 거 실화입니까? 어떻게 제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 없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있었다면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세상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 하나 하시지 못합니까?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그러한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갑자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연락을 받고 찾아갔던 건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네가 그렇게 하늘에 삿대질을 하고 분노를 표했던 내가 바로 그 전능자다. 네가 그렇게 뛰어나고 네가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전능한 힘을 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한번 이 세상을 다스려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브루스는 신이 나서 그 건물에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그 끔찍히 싫어했던 사람이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메인 앵커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때렸던 그 불량배들을 찾아가서 아주 통쾌하게 복수를 하죠.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이 세상이 완벽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의 귀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그 귀에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그 요구에 예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과연 완벽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을 찾으러 은행에 갔더니 17불을 받았어요. 1등이 되었는데 각자 이기적인 생각들로 자신들의 소원을 얘기했더니 그 도시는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고 엉망인 채로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전능자가 자신에게 한 모든 일들의 불만과 불평이었던 그 브루스라는 사람, 자신이 그 능력을 가지면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쳤는데 자신은 옳고 전능자가 틀렸다라고 100% 확신했었는데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삶의 경험과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내면 가운데 항상 답답하게 담겨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답답함을 가지고 항상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씨름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왜 내가 내 직장을 잃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나에게 그 전능한 능력이 있었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다면, 당신의 사랑이 완전하시다면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바트 어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신앙을 떠난 사람인데요.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철저히 망가진 채로 놔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자신이 기독교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 있었던 한 학생이 그의 수업에 들어가서 그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신이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무고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학살에 대해 해명하고 그 해명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하다면 나는 당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떠한 목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아주 독실한 신앙인들이 쏟아내는 혼란스러운 절규들이 성경 안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바울처럼 믿음이 위대했던 사람들도 이 질문 앞에서 똑같이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고통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 이 질문들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표출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먼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수많은 별을 담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한 손으로 들으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보다 측량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사실 애초에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처럼 높고 위대하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 어떤 사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을 평가할 자격이 우리 인간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에게 호루라기를 불어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파울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 외칠 만한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목적 없는 악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이 있든 자신은 즉각 모든 것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마리 루이즈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24시간 동안만 내게 전능하심을 빌려주신다면 나는 세상을 많이 뜯어고칠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능력을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고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아, 이게 잘못됐는데 이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완벽한 세상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야라는 그러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학자가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까지 주신다면 나는 분명 세상을 그대로 둘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너무 왜곡해서 그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이리저리 움직일 만한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맞는데 그리 지혜롭진 않은 분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습,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의 극심한 그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식당을 하셨었는데요. 가게에 불이 크게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불이 다 전소된 다음에 아버지가 가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러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피해 상태를 보시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화재 때문에 타서 망가져 있던 계단을 잘 밟으시면서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이마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처음 저의 마음 가운데 딱 들었던 것은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시다면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다 이해하거나 다 깨닫거나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그 계획을, 그 목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했잖아요. 해 아래에서 사는 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온전히 깨닫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과 고통과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며 질문을 쏟아내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우는 그의 주장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욥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욥은 그래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 그도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과 분노를 폭발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것만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나를 이렇게 탓하는데 나에게는 허물이 없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요구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떤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긴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질문에 답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대답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변은 욥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답변이 아니었어요. 욥은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옳고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그가 원했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욥에게 주고 계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아, 너 어디 있었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러한 질문들을 40개나 넘게 욥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이 질문들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욥아, 네가 나와 상대가 되겠느냐? 네가 내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어디 한번 따져보자. 무엇이 올바른지 한번 따져보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우주를 가져와라. 나의 우주와 한번 비교해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 너는 우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러면서 내가 역사하는 것,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네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부르셔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욥 앞에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자연세계의 이것도 하나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위에 있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역사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가 원하는 답변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에게 있었던 고난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에도 어떠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그렇게 나아가요.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옳고 맞다라는 그런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이해하 믿겠다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면 믿을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길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아서 그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의 요구대로 들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 그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내 욕심과 내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완벽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요구에 답을 주시진 않았지만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칠흑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대속자가 살아계시며 언젠가 욥이 그분과 함께 승리의 모습으로 우뚝 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받은 욥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며 언젠가 그분이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을 아름답게 승리의 이야기로 승화시킬 것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욥기의 반응, 욥의 대답이 42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 세례를 받은 욥이 그 자신만만하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그렇게 따지듯이 달려들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2절과 3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욥은 고백하였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 수많은 불만과 원통함 가운데 있었던 욥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계시해 주셨을 때 그는 아주 겸손하게 답착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100가지 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려고 했는데 그저 단지 고백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헤어나오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해되지가 않고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속이 다른 마음인데 표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크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누구도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잘났다고, 나만 따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러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